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죠? 다음 주에 또 다른 걸 시작할 건데 오늘 끝나면 영원히 끝나나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주어진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믿음을 선물해 주시지만 성령이 우리 대신 믿어주시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믿음을 연약한 이 육신과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제 나의 것으로 주관적인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발휘하여 악마의 화전을 즉시 꺼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7절을 한번 가볼까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의해 주어지는 그 참 믿음을 거스르면서 악마가 거짓으로 던지는 것이 바로 기적이나 신비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악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성취감이나 만족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을 대체시켜서 성도들이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자꾸 막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성경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드려도 좀처럼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엉터리 믿음을 이렇게 부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그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믿고 있던 것과 이 사실이 현실이 충돌을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은요,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사실을 자기의 믿음에 꿰어 맞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원래 미국의 그 레온 파이닝거라는 사람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론인데 말이죠. 이 이론이 어디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예전에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모여가지고 종말을 기다렸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12월 21일인가요? 그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날이 되자 미국의 유수의 방송국 TV 카메라들이 다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안 왔어요.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그들이 낙심하고 실망할 줄 알았는데 그 카메라 앞에서 바로 뭐라 그랬냐면은 굉장히 기쁨의 외침을 외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열심히 살아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을 조금 늦춰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거기에서 레오 파이닝거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의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믿음과 그리고 사실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 사실을 믿음에 맞게 뜯어 고치려고 하지 이 믿음을 쉽게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임한 자만이 이걸 뜯어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우석 박사가 사기꾼으로 판명이 났을 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갔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게 판명이 되면 자기가 믿었던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가서 황우석은 옳아야 돼를 외친 거예요. 걔가 진짜여야 돼 이렇게 외친 거라니까요. 그게 인지 부조화의 이론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속에서도 똑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시작했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사람들이 이 신비와 기적, 기복 이런 것을 버리고 올바른 그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오는 게 참 힘들어요. 자기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을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죄인들의 본능 같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한 자는 그냥 확 뜯어 고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나마 이만큼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도 얼마나 기복신앙, 신비주의, 기적 쫓아다녔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반이네요, 여기 보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매주 그걸 깨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그러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변한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그 신앙관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난번에 그 우리 강수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강하게 복음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남아있는지 기적 같대요. 우리 교회는. 맞아요. 그게 기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제가 하는 설교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걸 듣고 여러분이 왜 여기 앉아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앉아계시다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야단을 맞으면서 눈물까지 흘려요. 가슴이 아파서 흘리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 그죠? 감격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세심하게, 세밀하게 끌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런 환란이, 고통이, 이런 눈물이 그래서 나에게 허락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니까 그 야단야단을 치는데도 눈물을 흘린다고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리고 사도가 그 모든 전신갑주 위에 얹어놓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에베소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사실 많은 혼란의 시간을 맞게 돼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맞나? 왜 예수 믿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나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까? 이러한 많은 질문들이 때때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질문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혼란스러운 머리, 혼란스러운 생각을 지켜주는 그런 거, 보호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구원의 투구 그러면 너무 막연하죠?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쓰라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원의 투구, 말은 좋은데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 구원의 투구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 조금 선명하게 나타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는 구원의 투구에 뭐가 하나 더 붙어요. 그죠? 뭐가 붙습니까? 소망이라는 단어가 붙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소망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집어넣었는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도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애초에 손해와 비방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유사시에는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육신을 소유한 인간들은요, 그러한 고난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면 누구나 지치게 돼 있다고요. 가끔 한 번은 괜찮은데 그러한 고난이 계속되면은,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면은 누구나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혼란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정말 성도가 가는 길이 맞는가?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런 거 하나 막아주지 못할까? 이런 기독교가 정말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기는 하는 걸까?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져주고 섬겨주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온 내게 어떤 유익을 줬는가? 이런 막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아도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별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래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워진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고 요한계시록이 그렇잖아요. 서신서들이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바로 믿는 게 맞아?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서신을 쓴 거죠. 그게 맞아. 잘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렇게 그런 의심과 혼란이 성도를 괴롭힐 때 그러한 혼란 끝에 어떤 사람들은 다시 그냥 방종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지경까지 가게 돼요.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아니었다. 원래부터 가짜였다. 이렇게 단언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도들이라고 해서 전혀 그런 혼란에 안 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들도 분명 그러한 오랜 인내 끝에 의심이나 혼란 속으로 빠져들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척 알아봤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직접 본 세례 요한도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의심이 생겼어요.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물어봤다니까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데 왜 내가 여태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진짜 맞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걸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척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알아봤던 세례 요한까지도 그러한 혼란 속에 던져지드려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은 그토록 집요하고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고난의 강도가 너무 깊어지고 그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면 누구나 다 인내심의 한계를 맞게 되는 거죠. 그때 마귀가 그 혼란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미혹하는 거예요. 야, 떠나. 뭘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그렇게 죽치고 앉아있니? 떠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죠. 성경에는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그러한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나는 장면이 몇 곳 등장해요. 그 중에 우리 베드로 후서 3장으로 한번 가서 확인하고 가죠.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다시 오마 하고 가셨던 예수님이 그들의 생전에 꼭 오실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세요. 게다가 박해는 점점 심해졌어요. 그때 마귀가 기롱하는 자들을 시켜서 미혹했다는 거예요. 야, 다 거짓말이야. 오긴 누가 온다 그래. 야, 오지도 않는 주님 기다리지 말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 식으로 미혹을 했다는 것이죠. 구약에도 그러한 혼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여러 곳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편 73편이죠. 오랜만에 한번 보고 갈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아사베 시인데 73편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내가 정말 질투를 느꼈다는 거예요.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누가요? 악인은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자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손을 씻어서 깨끗이 산 것이 정말 헛되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의인이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의인은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야 되니까 자식 새끼로 만들어가야 되니까 종일 징책을 당하고 종일 재앙을 당했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이렇게 평안하게 죽을 때도 때깔 곱게 죽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봤던 투정이죠. 그렇죠? 하박국도 똑같은 투정을 부렸었어요. 하박국 1장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유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우리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왜 악인들을 더 형통하게 하실까? 왜 가짜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실까? 그때 구원이라는 소망스러운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긴 언제와 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지도 궁상맞게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기로하는 자들이 미혹할 때에 베드로는 뭘 봤다는 거예요? 소망을 봤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소망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 니들이 생각할 때는 오래 기다린다 오래 참아야 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날은 금방 올 거야 속히 올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소망만 바라볼 거야. 이게 구원의 투구란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소망을 확인시켜 놓은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 좌절하거나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인내심에 한계 상황이 닥치더라도 절대 그 구원의 소망을 놓지 말고 끝까지 성도다운 삶을 견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환란이나 고난은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했죠?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염과 부패성과 싸우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잠깐 있다가 말 거면은 오래 참아라, 인내하라, 끝까지 붙들어라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로 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끝까지 고난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 보고 넘어가죠. 히브리서 10장 32절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자, 빛을 받은 후에는 즉시 고난의 큰 싸움이 오는 거예요.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렇게 힘든 사람들과 너희들이 동역자로서 그렇게도 살았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때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안 넣어줬기 때문에 산업을 거의 뺏겨버렸단 말이죠. 그럼에도 기쁘게 산업을 뺏긴 것은, 고난의 이유가 나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 우리의 산업도 뺏기는 거고 우리가 딴 사람들한테 비방도 당하는 거고 그러는 거죠.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요, 그 알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헤아우토이스라는 단어가 수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개역성경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 단어는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4절 그 후반부를 보다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너희 스스로 알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고난이라는 것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이성 안에서 그 하늘의 소망을 스스로, 다른 말로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이라는 것이.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구장창 계속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끔 방학도 주시죠. 오히려 그 방학이 더 길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딱 끊길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주관적으로 나의 것이 되는 데에 고난이라는 것이 방법과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도 삶이 그렇게 고단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안에 오염과 부패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는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이 남아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혼란함 속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굳건하게 쓴 사람들은 끝까지 이제 견뎌내게 되는 것이고 가짜들은 떠나가게 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나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걸 안 주거든요.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니들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인지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쳐가신다니까요. 그 때문에 가짜들은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들은 그렇게 가짜와 진짜를 거르는 역할도 하는 거죠.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의 박탈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는 거고, 보이는 것만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결국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죠? 믿음과 오래 참음.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바라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래 참음은 보이지 않는 걸 바라봐야 되니까, 소망으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오래 참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는 뜻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3장 6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그의 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끝까지 안 잡으면, 죽기 바로 직전에 돌아왔으면 아닌 거예요. 끝까지 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태복음 24장 12절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식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건 뭐라고요? 끝까지 고난이 있다는 얘기라니까요.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전혀 수긍을 하지 않아. 인지 부조화의 이론. 전혀 수긍하고 싶지 않죠. 계시록 2장 25절 보세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언제까지요? 주님 올 때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우리 성도의 삶은 이렇게 끝까지 전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너무 오래 고난이 온다고 해도 거기서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니까. 끝까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니까. 우리가 10년, 20년 해서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끝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서 생애 끝까지 싸워야 되는 전쟁.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전쟁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긴 전쟁을 끝내고 나면 우리에게 멋진 소망의 나라가 주어지기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참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굳게 써라 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굳게 쓰고 계세요? 지금 버슬랑 말랑 그러고 있어요? 아니면 혹시 그냥 확 벗어버려? 혹시 그러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너무 힘들어서? 아니요. 끝까지 쓰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님 만나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우리를 견고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되는 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에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기는 길로, 승리하는 길로, 참는 길로, 인내하는 길로 주님이 끝까지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고난이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는 날까지 그 전쟁을 하다 갔어요. 죽는 날까지 두들겨 맞다가 죽었고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 갔어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단순히 복음의 전파만을 위해서 안 당해도 괜찮은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거룩을 위해 그 고난을 감내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끝까지 견고케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 사도 바울이 겪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늘 바울은 우겨쌈과 답답한 일 당함과 핍박과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보세요.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계시록 할 때 공부했죠, 지난주에. 잠시, 이 세상의 시간, 이 역사는 성경을 항상 잠시, 잠깐 이런 단어로 표현한다고요. 그 영원이라는 기간과 비교해서 아주 극히 짧은 시간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다니까요. 자기가 죽는 날까지 계속 고난을 당했는데 이건 잠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그 소망의 나라가 자기에게 주어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참았다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이까지 고통쯤 내가 잠깐 참다 가야지. 그게 우리한테 있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거 우리에게 쓰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그걸 써야 되는 거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세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으면 끝이라면, 죽는 게 끝이라면, 야, 살아있을 때 즐기다, 실컷 즐기다가 죽자. 그럴 거 아니냐. 그러나 부활이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마귀는 우리의 혼란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행실을 더럽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A까지 거 그냥 막 살다 가지 뭐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누가? 악한 동무들이. 재밌는 표현이죠? 악한 동무들. 그 동무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34절 보세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보세요. 그 악한 동무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미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절대 자포자기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하박국의 혼란. 그 혼란은 어떻게 끝났어요? 우리가 뭐 거의 외우는 구절이죠. 하박국 3장 17절 보시겠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다 뭐예요? 고난이죠,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는 고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그 구원의 소망, 그 투구를 확실히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냥 즐겼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시편 73편의 기자인 아삽은 어떻게 아까 그 구절의 혼란을 해결했는지 한번 볼까요?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의 비밀을 깨닫게 되자, 아, 왜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나는 왜 이렇게 깨기만 하면 징계를 받고 깨기만 하면 고통 속에 던져지는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나중에 그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이 형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일장충몽, 그냥 꿈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은 그냥 꿈처럼 여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구원의 투구죠.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마음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리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땅에서 누구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돈, 명예, 재물, 자식? 아니죠. 주만 사모한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이 땅에서 주만 사모한다니까요.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괜찮다로 가는 것이죠.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초대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막 도망갈 때 뭐 합니까? 어디 숨어 있나요, 어디에? 핍박을 받아 흩어지며 복음을 전하더라 그러죠. 흩어지면서도 기쁨 속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그 자리로 옮겨 주셨는가? 그것 때문에 기뻐 찬양하며 나왔다 그러죠. 그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마귀가 혼란스러움과 의심으로 공격을 해올 때에 하늘로 눈을 돌려서 구원의 소망을 굳게 잡아서 그 상황들을 이겨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쓰십시오.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예, 물론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런 기도도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상황 이면에 있는 그 하늘의 소망을 먼저 좀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도대체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1위로 한번 가보시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배웠을 때, 예, 하나님이 그걸 철회해 가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순서가 참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라 그랬지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순종하자 말이에요. 절대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투정 부리시지 말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계산에는 미스테이크라는 게 없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잠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계산과 계획하에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인이 됐으면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냥 인정하자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 헬라어 원문에는 이 문장에 판타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모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끌려가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모두 여러 모양의 핍박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확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핍박 앞에 모두를 써놓으세요. 그게 들어가 있다고요, 거기에. 모두 핍박을 받으리라요. 어떤 사람만 핍박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모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그냥 우리의 소망을 확고히 챙기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스트레스로 너무 쌓여가지고 그걸 풀어보려고 이모저모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술을 한잔 먹어보기도 하고 깜짝 놀라시네. 근데 안 돼요. 그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겪어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풀리지가 않아요. 그냥 감내하고 겪어내야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그냥 즐기고 누리기로 했어요, 그것도. 그냥 이거 어떻게 풀어볼까 이런 시도 안 하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그 소망의 투구만 굳게 잡기로 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찬란한 이 고난만 잘 견디고 나면 그 찬란한 소망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지겠지라는 그 소망, 그 구원의 투구만 잘 붙들고 잘 이겨내자 말이죠. 왜 나만 유독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왜 저 사람들은 나보다 고생을 덜 할까 이런 것으로도 하나님을 투정하지 말자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너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것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고 남에 의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닐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놓고는 그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이야기한 거다라고 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요한이 그 옆에 있으니까 주님 쟤는요? 그랬다고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나 잘해. 남들이 어디로 갈 건지 그런 거 관심 두지 말고 그냥 너에게 주어진 네 상황 속에서 너나 잘해 그랬다니까요. 우리 보고 하시는 소리예요, 그게요. 왜 쟤는 저렇게 행복해요? 나는 이렇게 지지도 궁상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핍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자꾸 나는 제일 고난받는 것 같고 나는 제일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 같아. 나는 파치집에서 사는 콩지인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다 누구나 다 동일한 고난. 그리고 모두 다 핍박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로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늘 행복하기만 하고 하는 일마다 그냥 잘 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도 말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곳에 가서 아뜨거 아뜨거 하고 있을 거니까 비교하시지 말란 거예요. 남들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 에베소서의 전신갑주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거세며 지속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사단은 일방적으로 성도들을 두들겨 패고 있으며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고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다. 정확하게 잘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신갑주 공부했는데 그걸 한번 잘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여기 미대 출신들 많으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무지무지한 갑옷이에요. 그게 왜 필요하다고요? 사단이 밖에서 계속 두들겨 패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야 그까지 그거 필요 없어 다 벗어버려 거추장스럽게 그거 왜 입고 있니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 이거 꼭 입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이 퍼거슨이 잘 본 거죠. 그거는 사단이 지금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강도로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지금 패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정말 열심히 입으셔야 돼요. 진지하게 입으셔야 돼요. 아니 치열하게 입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무기인 우리 성령의 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단은 성도를 거짓과 위장, 위선, 속임수로 공격을 하죠. 사단이 갖고 있는 무기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속임수예요. 사단의 안에는 진리라는 거, 참이라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단은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을 한다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그러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그 속임수를 격파할 수 있는 무기가 뭐겠어요? 진리죠. 그죠? 거짓을 격파할 수 있는 건 진리.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14절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진리의 허리띠와 오늘 본문의 그 성령의 검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분명히 그 진리의 허리띠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은 레마라는 단어예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레마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레마 선교회에서 이상하게 자기들이 레마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된 말씀이 레마다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냥 막 혼용해서도 써요. 그런데 굳이 차이를 찾아내면 로고스라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레마라는 것은 부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전체적인 복음, 레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그때그때 그때 꺼내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부분적인 말씀, 이거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으로 응수하고 대처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부해야 되고 탐구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심지어 암송할 필요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하는 장면에서 사단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응수하셨죠? 신명기 8장 3절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그 말씀을 암송해서 대응을 했단 말이죠. 사단이 항상 그렇게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가 정확한 말씀의 진리를 갖고 그것을 격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마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보세요. 그 구절들을 한번 보고 가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보세요. 그죠?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구약의 어딘가에서 보았던 그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에게 응수한단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사단도 기록하였을 때 어디에서? 시편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여전히 말씀으로만 응수하시죠. 너희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시험을 전부 기록된 말씀으로 응수하시면서 격파해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버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쑥 들었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마귀에 대항해서 응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말씀으로 그 마귀를 쫓아낸 경험을 하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요. 그 말씀 이외에 어떠한 방법을 써도요. 눕혀놓고 안찰한다고 그러고 안수한다고 두들겨 패고 아무리 해봐야 절대 그 마귀 물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마귀의 공격에 응수했을 때 그때 마귀의 미혹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예수님은 늘 악에게 말씀으로 응수를 하죠.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못 이기겠으니까 힘으로 때려잡는 거죠. 그건 지는 거예요. 그게요. 옛날에 마이크 타이슨이 경기하다가 도저히 못 이기겠으니까 귀를 물어 뜯었죠. 그래갖고 졌잖아요. 그게 지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힘으로 마귀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우리를 이게 진짜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패도 그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 그 마귀는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꺼내어서 응수할 수 있도록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때는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가. 도저히 참지 못할 이 격분이 일어날 때는 어떠한 말씀이 떠올려야 되는가. 여러분 그거 지금 다 떠오르세요? 그게 뭐더라. 그러다가 그냥 꼭 일을 저지르고 말죠. 그게 뭐더라.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터 같은 데에서 그 성경을 암송하라고 많이 시키는데 어떤 면에서 그걸 잘하는 거예요. 많이 암송해 놓으면은 상황이 불시에 우발적으로 닥쳤을 때 탁탁 그 말씀으로 응수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외우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그 진리가 이해가 되어졌을 때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은 뭐 어떻게 그냥 한번 나와주는 것도 감지덕지인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건 아닌 거예요. 정말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매일같이 몇 시간씩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그랬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4시간 5시간씩 설교했다니까요. 매일같이 그 대사도 바울이요. 근데 거기를 빽빽히 채웠다니까요. 듣고 싶어서 배워야 되니까 내가 그 말씀으로밖에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빽빽히 모였다니까. 매일같이 사도 바울은 다른 시간에는 열심히 일했고 그게 사도 바울이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 쉬는 시간 몇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형제를 위해 희생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왜? 그게 없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 세상을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잘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빠지지 말고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배우기만 한 거 말고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죠. 루소나 러셀 같은 사람들은 100번을 읽었어도,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 성경을 100번을 읽었어도 거의 딸딸 외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잘 파악을 못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한 자들만이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채워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또 나오죠? 성령은 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알게 한데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쓰러뜨리고 뭐 예언해주고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아셨죠? 알게 하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고 주위에서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예언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렇게도 이야기한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냥 팍팍 쏟아낸 게 아니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니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여 올바른 진리를 소유하고 참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마귀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속임수뿐, 온통 거짓부렁인 마귀 때문에 진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마귀한테 당해요. 그러니까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도 받고 우리가 우리의 이 이성을 사용하여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여 지식을 쌓는 이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누굽니까?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귀신을 쫓으려고 했을 때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넌 누구야? 그러면서 두들겨 패갖고 옷을 홀딱 벗겨갖고 쫓아버렸어요. 저는 그 구절 읽을 때마다 참 웃음이 나와가지고 아직 못 견디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예배당 안에도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참 많이 연극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짓은 여전히 마귀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항상 의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 의심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바로 가고 있는가를 늘 진지하게 탐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진짜 다 진리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으며 어떤 것이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늘 탐구하며 연구하며 상고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게 진짜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안 하면 저걸 놓치게 되는데 어떻게 이걸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런 열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성령의 조명에 지나치게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은 퀘이커 교도들처럼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보셨어요? 거기 목사도 없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설교할 사람을 정해놓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 성령이 빵 임한 사람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날 설교를 한다고. 그럼 나머지는 그냥 듣죠. 그 퀘이커 교도 중에 그 신우회라는 것을 처음 만든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요. 처음엔 굉장히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이 성령의 조명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성경을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앉아가지고 계시 받는 것으로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버렸다니까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개혁주의 신학을 열심히 지지하고 옹호했던 사람도 나중에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면 하물며 우리는요 매일매일 확인해야죠. 언제 우리가 떨어져 나갈지, 언제 변개할지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새벽마다 TV에서 살펴보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배도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가 누군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누구도 자신하지 말고 매일매일 확인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우리 119편 9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탐구하여 이해하게 되어 자기 것으로 갖게 된 사람은 스승보다 노인들보다 훨씬 명철하고 훨씬 지혜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엉뚱하게 다른 거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잘 이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면서 수많은 천재 철학자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갔다고요. 그리고 인생을 연구했고 인간을 연구했잖아요. 우주를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긴 게 뭡니까? 우리의 가슴은 점점 더 홍하게 뚫려져 버렸어요. 그렇죠? 현대 철학이 남긴 게 뭐예요? 허무주의 이외에 뭘 남겼습니까? 모르니까 철학이 진리를 발견해낼 수 없으니까 점점 허무함만 커지는 것이죠. 그걸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지옥. 그걸 허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지옥은 그런 허무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영원히 불에 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우리는 그 허무, 무저갱이 예수 그리스도로 메꿔진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진지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성령의 검, 말씀이 어떤 힘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시편 119편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 속에 젖어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에 있어서도 주의를 하게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사람의 말은 정말 다른 이들에게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죠? 사람의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평생 복수를 꿈꾸다가 그 놈을 잡아다가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이는 거예요. 올드보이도 안 보셨어요? 그리고는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요. 그게 말의 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담기 전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원래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 그리고 남을 비하하여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죄성을 본능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기 전에는 뱉는 족족 사실 악한 말밖에 안 나와요. 아닙니까? 저도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김말마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새신자가 오면은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으라고 해놓고 왜 앞에 앉아있는데 말을 안 하냐고. 그러려면 뭐하러 거기다가 목사님하고 밥 먹으라고 적어놨냐고. 몇 마디 했어요. 집사님 못 들은 거지. 어디서 오셨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좋으니까 끝까지 나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나 성역 공부 인도할 때 얼마나 말을 청산 유수처럼 잘하는지 아시죠? 얼마나 말을 막 하고 싶겠어요, 제가. 우리 결혼식 때 우리 친구가 600명이 왔다니까요. 저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는 족족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가 되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 제게 느껴지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아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풍성히 이렇게 담겨질 때 말 많이 할게요. 아마 천국에나 가야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천국에 가면 정말 그냥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아마 서로서로 사랑하고 또 올려주고 축켜 세워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아름다운 말만 할 거니까.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전에는 우리가 좀 말을 많이 아끼자고요. 특히 교회 안에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될 말 이런 거 괜히 해가지고 나는 그런 의도로 한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뭐 이런 경우 많이 당해보시죠. 그걸 갖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속에 막 칼을 품고 있었던 거 그런 경험을 하면 참 섬찟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전혀 그런 의도로 한 이야기가 아닌데 어떤 분이 그걸 마음속에 꽉 품고 계시더라고요.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분이 겪은 그 고통과 그 아픔 그거 어떻게 보상해요. 제가 그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입 닫자. 그런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후에 그 전신갑주 위에다가 기도를 얹어놓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죠? 그 윌리엄 가넬이라는 그런 사람이 쓴 그 완전 무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주석해 놨는데 1200페이지예요. 그 읽다가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기도에 관한 부분만 30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어디로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거룩, 그죠?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 그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지어져 가고 있다는 표지가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표지가.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가로 나타나겠죠. 그게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자의 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에는요. 특히 복음주의 교회가 아주 경계해야 될 게 그거예요. 이 교리와 지식으로 기도를 대체해버린다고 해요. 자꾸.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옷 홀딱 벗겨놓고 막 패는 거예요. 머리만 커져 있으니까. 아니요. 사도는 그 모든 전신갑주 위에다가 기도를 척 얹혀놓고 있다니까요. 그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사도가 18절 본문 한 절에 파스, 모두라는 그 단어를 그건 아주 강조하는 단어거든요. 그걸 네 번이나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거기서 모든 기도가 파세스 프로슈케스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무시로, 판티카이로 그것도 똑같이 파스라는 단어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파세 프로스 카르테세이 이게 똑같이 파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 성도 이것도 판톤 톤 하기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성도 이것도 역시 파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이제 강조용법이에요. 모든 기도 파스 그리고 무시로 이게 판티카이로인데 이건 all occasion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경우에 네가 기쁠 때, 슬플 때, 행복할 때, 눈물 날 때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모두라는 그 단어를 그 앞에다가 척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fase pros carte rese 이거는 always예요. always.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 기도라는 것은 책임이며 의무라는 거예요. 항상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 판톤톤 하기언 이 말은 모든 성도 all saints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 저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기도 정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죠? 그거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강조용법인 거예요. 기도는 너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게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그 성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를 하려면 늘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만 생각하지 말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두 all saints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19절에서 예를 들어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렇게요. 6장 19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제가 적어놨죠. 그리고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삼층천, 천국에를 직접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논리정연한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했고요. 그가 쓰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앉은뱅이가 폭폭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르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뭘 부탁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내가 이렇게 묶여서 혹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러니까 사도가 그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 기도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내가 가르친 사람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가끔 공중기도 하실 때 집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면 저 뒤에서 되게 삐져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저를 위해 가장 많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가장 많은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하루에도 12번씩 자복하고 싶어 한다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할 때, 또 설교를 할 때 하고 난 후에 얼마나 제가 초조하고 아프고 겸연쩍고 부끄럽고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준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나 말씀을 전한 이후에나 하나님은 항상 확인을 하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늘 그렇죠. 너도 못하는 게 무슨 입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해. 이게 그 정죄감이 저를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물론 열심히 앉아서 기도해요. 제 방에 가면 아주 푹신푹신한 그 기도 방석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때도 마귀가 여기 이렇게 붙어있는 것 같아요. 막 속삭이는 것 같아요. 옆에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 서로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줘야 돼요. 그게 힘인 거예요. 그럼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이 연약한 성도가 무릎 꿇고 있을 때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마귀는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누군가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데 그들이 부탁하고 있는 존재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도의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가장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하루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나는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다. 이제 너무 바빠졌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이 기도한다. 그랬다니까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좀 줄였다. 그러지 않고 바빠지면 바빠지는 만큼 기도 시간을 더 늘려갔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 만큼 사단의 공격이 더 심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 바로 지금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 뭐 새벽마다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데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부에게 정말 그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집에서도 가족끼리 모여 앉으셔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 식사 기도할 때 제가 꼭 대표 기도하려고 해요. 저희 집사람이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면 각도하고 뭐 늘 그랬는데 멀리별나게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그래. 집에서까지 직업병 도지게 그랬는데 안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으면 안 돼요. 무엇을 할 때도 항상 fast라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자, 신앙생활은 이렇게 전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항상 무장을 하시고 늘 기도로 간구하며 치열하고 진지하게 그 전쟁을 치러나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가 끝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